이제 말씀이 됩니다. Luke chapter 19, verse 18 through 40. 그리고 주변은 없습니다만 마가복음 11장도 이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느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 1절 말씀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신 제자들이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고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의 의미를 뭐 여러 번 설명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단순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옛날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백성과 황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자 여러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셔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자 마지막으로 각 집의 장자와 짐승의 수컷 어린 첫 수컷들이 좀 죽을 수 있는 그런 재앙을 내리죠. 그러나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어떤 민족 누구를 막론하고 그 집에 큰 아들과 첫 수컷은 죽지 않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내리시겠다 했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어린 양을 희생양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본인을 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그 애굽에서 인간들을 살렸던 그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와 같이 본인을 스스로 희생양으로 드려 그 보혈의 피를 흘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오늘날의 주일을 우리는 굉장히 뜻깊게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이기도 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간이기도 해서 고난주간의 첫날로 지키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왜 종려주일로 표현하느냐. 오늘 그 마가복음에서도 보셨습니다만 큰 나무가지를 베어다 길에다 깔기도 하고 막 그것을 들고 흔들기도 하고 이랬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종려나무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팜트리, 야자수나무와 같이 사람 팔 이상 긴 그런 푸른색의 나무가지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마침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 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환영을 받으셨죠. 오늘 그 누가복음엔 기록이 없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죠. 막 앞 뒤에서 가며 앞서서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 때는 누구에게 흔들냐면 개선장군이나 왕이나 큰 영웅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왜 그 금메달 따고 오거나 또 아니면 그 큰 국가사절이 왔을 때에 도로에 그 국민들이 나와서 막 깃발 흔들어주죠. 반갑다고. 그런 식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개선장군이나 왕 또 어떤 기쁜 날 이런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런 과거에 그때 당시 풍습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심을 기념해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날이다 해서 종려주일이다. 과거에는 뭐 호산나 주일이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종려주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뜻들을 잘 새겨서 평생에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 특별히 매여있던 나귀를 풀어서 그것을 타고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예언되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그 500년 전 혹은 60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이날 있을 이를 예언했던 예언이 나오는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과 이렇게 교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좀 옛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귀 새끼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욕은 아닌데 제가 지금부터는 어린 나귀로 바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와 어린 나귀가 다른 거 아닌 거 아시고 어감상 제가 좀 바꿔서 좀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그런 예언인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구원에 관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그 예언이 더욱더 분명하게 맞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관해서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일체의 양보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좀 유보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막 기도하다 하고 뭐 어떤 그런 상황 조금 플렉시블하게 물론 하나님 뜻대로 다 되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한 것만큼은 1.1획도 어떤 부분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당시입니다.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많은 것을 빼앗기는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이렇게 침탈당해서 정말 무능력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이겨내고 독립하거나 어떤 소망과 참 힘과 어떤 넘치는 에너지가 있는 그런 발전하는 나라로서 생동감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진 고초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결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사단마귀가 방해하고 스스로에게 드는 어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있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구원의 일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면서 시작이 되고 그 주간에 결말되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끝까지 되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뭐해? 내가 말씀을 전해서 뭐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장소나 복음을 전할 사람이 굉장히 까다롭고 심지어는 두려운 존재, 어려운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는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처럼 죽음이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런 곳이라도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증거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기필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자명하게 있는데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하라 하신 헌신의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일만큼은 분명히 이루실 것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장래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자손이 없고 아들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자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어느 나라에 객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 얹혀 사는 거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성으로 만들 것이고 나올 때는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에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나왔은즉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이 이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한 500년 이상 흐른 뒤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이게 이 말씀이 너무 흥분이 돼서 제가 자꾸 흥분이 돼가지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와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영감들 때문에 여러분 앞에 정말 무슨 따발총을 쏘는 것처럼 막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제가 무척 자제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의 사색을 하지 마십시오. 소는요 멍하고 여물만 씹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마 제가 저 흑인분들 교회 가서 설교하면 막 일어나서 예스 패스터 막 이러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난리 날걸요. 제가 옛날에 그 부활절 기념 예배 드린 초청 받아서 그 흑인 분들 교회 일곱 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일어나서 난리 나고 뭐 심지어 목사한테 헤이맨 막 이러고 막 앉아갖고 회중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언이 이루어졌다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뜻한 대로 모든 것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편만 되면 하나님 편만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을 보고 그 혜택을 내가 다 누리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불순종하고 살면 손해봐요. 망해요.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을 믿고 참고 인내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기다리면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결론을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는군요. 몇백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대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굉장히 지혜롭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수많은 자손들이 나는데 어떤 날에 들어가서 객이 되어 고생을 400년 동안 하다가 내가 풀어주겠다.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재물까지 쥐어서 나오게 하겠다.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을 무섭게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했잖아요. 그때 그냥 나왔어요? 명령해갖죠. 금은 보석을 그들의 손에 쥐어서 내보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기금으로 쓰셨어요.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볼까요? 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꼭 70년 이후에 70년이 딱 지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을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꼭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만 이 유대인들이 70년 이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바로 이 70년 후에 왕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지만 그대로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왕 여호아김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결국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금 전에 말한 고레스 왕 3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기간까지를 총 70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로마의 그 압제하에 있지만 들어가셔서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결국은 해내신 것처럼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상황이 어찌하든지 사람이 어찌하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애굽의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애굽인들을 향해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지략도 없어요. 어떤 무슨 뭐 본부도 없어요. 단체도 없어요. 저들을 구원할 수, 스스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들여보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애굽 황제 바로의 마음을 간담을 손을 계시고 무섭게 하셔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하시는 하나님이 해내고 마셨다는 것이죠. 예언을 성취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다니면 손해본다, 복받는다, 복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코에 갈고리를 꽂히고 수갑을 채우고 발목에 사슬을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70년이 되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대시고 감동하셔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그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은금 보석을 주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는 이런 일까지 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왕들의 마음을 무섭게 하든지 왕의 마음을 무섭게 하든지 아니면 왕의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셔서라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구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독립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 그래서 출애굽한 사시나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것이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인간의 조건으로는 환경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언을 이루신 이 종려주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앞에서 얘기해드린 두 가지 사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망삼아서 인내하고 살면 승리할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가장 최선 최후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아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이루신 일들이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졌다라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언뜻 보아도 3,400가지가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예수라는 구원자가 오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자세한 예언들이 수백 가지가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예언들은 이루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따 끝나면 이건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오늘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가 언뜻 찾아온 것만 해도요 여기 벌써 수십 가지가 됩니다. 구약에 예언됐는데 신약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 바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갖고 온 것이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맞대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잠깐의 예를 든다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맞고요. 처녀에게서 동정녀에서 나실 사건은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장 24, 25절에서 그렇게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역대상 1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 여러 곳에 성취된 것이 보여져 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도 창세기 22장 18절에 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것을 다시 증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의 족속,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줄줄이 나와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3장에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성취됐음을 증거하고 있고요. 동방박사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서 바쳤던 그 일이 이사야 60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72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1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것이 이사야 9장 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사야 35장 5,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칠 것을 예언한 것이 시편 78편 2절에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6편 10절에 또 시편 118편 17절에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마가복음 16장 6절, 누가복음 24장 46절, 사도행전 2장 31절에 기록이 성취되었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직접 하실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뼈가 원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더 이상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쉬지 못하도록 이렇게 늑막이 눌리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다리로 힘을 주고 올라가서 숨을 쉬는데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보통 십자가형으로 죽는 죄수들은 다리를 몽둥이로 쳐서 부러뜨려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 올라서 숨을 못 쉬어서 얼른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지를 않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것이 시편 34편 20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그렇게 되셨음을 예수님께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받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릴 것이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에서 450까지 좀 애누리 없이 하면 한 300까지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보면 한 450까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역사가가 기록이 요세푸스라든지 이런 역사가가 기록한 역사서를 본다든지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 마음을 열고 기뻐하며 우리는 박수하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 재밌는 그런 어떤 조사가 있었어요. 1963년도 무디 출판사에서 발행한 피터 스토너의 과학은 말한다라는 책은 미국 과학협회의 검토를 받은 책인데요.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학의 확률 법칙으로 보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의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수님의 출생지와 동정녀 탄생, 가룟 유다가 팔 것과 침례 요한의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 은 30냥에 팔릴 것, 십자가의 죽으심, 이 여덟 가지만을 놓고 봐도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우연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공을 몇 개를 붙였냐면 뭐 한 20개 정도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뭐 수억조분의 1? 이렇게 예언된 일들이 다 필요 없고 한 8가지만 놓고 봐도 이게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이 8가지가 예언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과학적인 확률을 과학으로 볼 때 이 확률은 수억조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몇백 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한 인생에 대해서 예언이 되었는데 그게 그분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8가지만 이루어졌다, 300가지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세 때 주님께서 하실 심판에 대한 것 외에는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수님에 관한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방 나라에 둘러싸여서 전쟁을 할 것이라는 예언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중동전쟁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중동국가 사방에 둘러싸여서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몇 차례나 있었잖아요. 성경에 그것이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자연과 우주의 파괴, 이런 일들도 예언되어져 있는데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갖고 고민합니까? 뭐에 대해서 여러분은 끙끙 앓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선택을 가지고 여러분 뭐 미국의 그 참 수많은 어느 나라보다 선택의 폭이 넓은 나라에 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건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관심을 갖고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작정해야 될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위는 상관이 없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이 너는 이제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쓸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신이 나서 옆에서 춤을 추면서 얘기를 하는데 잃어버린 나귀만 생각하느라고 말씀은 하나도 못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귀는 어딨나? 나귀는 없나? 옆에서 사무엘은 너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너를 통해 놀라우신 일을 할 것이고 이 얘기를 하고 난리가 났는데 사울왕은 뭐 하고 있다고요? 속으로 뭐만 계속 외우고, 뭐만 되뇌이고 있다? 나귀. 결국 그래서 그가 복을 받지 못하고 딴 길로 간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오늘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제가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적중된 것을 여러분이 전달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떤 의미로 이것을, 어떤 감동으로 받아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목격하면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매여 있던 마음이 싹둑 잘라지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얼른 내 등에 타세요. 함께 가겠습니다. 이 고쳐 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무엇보다 관심을 갖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Recognize 해야 돼요. What is reality?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지정하셨어요. 어디로 가면, 길 건너에 어디로 가면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데리고 와라. 그 주인이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데리고 와라 하고 그 본문 31절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아신 거예요.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나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걸 딱 찍으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데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나귀가 자유의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매여 있었습니까? 매여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그 매여 있는 것을 풀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풀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의미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입니다. 이 어린 나귀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자유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이걸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 믿기 전에 매여 있어요.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죄의 굴레를 떠나가지 못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의 범주를 넘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죽을 인생인 거예요. 실컷 몇십 년 살지만 뭐 오래 살아야 100년? 살지만 결국은 죽을 인생인 거예요. 죽어 지옥갈 인생인 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매여 있는 인생들이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인생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셔서 그 어린 나귀들을 어떻게 합니까? 풀게 하시죠. 풀어서 데려오게 하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입술은 우리의 말을 하는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입술, 복된 입술 되어야 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술은 찬송하며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사야서의 복음을 전하며 산을 넘는 사람들의 발이 아주 복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매여 있는 나귀와 같은 신세, 곧 죄와 사망에 매여서 어쩔 줄 모르고 그 굴레에 살고 있었던 그랬던 신세여서 어느 날 거기서 풀려서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옛날에 나처럼 매여 있었던 사람,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을 가서 풀어서 주님께 데려오는 일을 또 우리가 오늘날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해프닝처럼 그날에 일어난 일인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일이고 굉장히 진리적인 사건이고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에요. 매여 있는 나귀나 그 나귀를 풀으러 간 두 제자들이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갈래요 안 갈래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풀어주시면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 가자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배 가자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따라가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 가자면 가는 거예요. 논도 갈아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시집장가 가야 되고 핑계대지 말고 주님이 가시자 하면 사람을 보내서 가시자 하면 따라 나서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있는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귀가 이렇게 데려감을 받아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논을 갈았습니까? 밭을 갈았습니까? 물건을 실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태웠습니까?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누구를 태웠다고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악당을, 세상에 가장 악당을 여러분 등에 업고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가고 싶으세요? 말하나 말하죠. 업을 수만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예수님 업어드리고 싶은 거 우리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다 쓰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를 위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1절에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뭐 하시겠다? 쓰시겠다 하라. 해서 쓰시겠다 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방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예배자로, 크리스천으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 좀 나가서 아이들 좀 데려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쓰시고 하는 일이 그럼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거 아니?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어디로 지금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요? 어떤 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쳐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구원하러 가십니까? 놀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구원하러 가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노정에 그 나귀를 쓰셨다는 것이에요. 어른 나귀도 아니에요. 어린 나귀예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그 나귀를 들어 쓰시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원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줄 없는 하는 것이 없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고자 하면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러지 말고 주님 가자 하는 그 길 그대로 묵묵히 주님 따라가면 주님 섬기면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시고 특별히 그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일에 쓰시기를 원한다고요?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가시는 그 길에 그 나귀가 묵묵히 반항하지 않고 엉덩이 뿔난내처럼 막 뛰지도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니까 어때요? 그 나귀가 가는 길 위에 뭘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 발에 깔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소위 말해 양탄자를 깔아준 거예요. 최고의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잘나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죠? 누구 덕에 살았어요? 삼촌인 아브라함 덕에 산 겁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옆에 있으면 홍꼬미라도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여러분 어린 나귀가 뭐 댄스를 추고 별 일을 다 한다고 한들 수많은 군중들이 와서 그 나귀 가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놓고 그 종교한 사람들에게 깔아주는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아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한다 잘한다고 당근이나 주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 것 때문에 자기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아끼시느냐? 복음을 전하는 그게 쓰임받는 자를 가장 아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장 큰 능력을 주시느냐? 좋은 능력을 주시느냐? 기가 막힌 능력을 주시느냐? 구원의 길, 복음의 길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에 가는 자들에게 그 크신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와 같이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았던 존재일지라도 주님이 잡아 쓰시면 그리고 거기에 뿔난 망아지 춤추듯 이렇게 막 반항하고 그러지 않고 조용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생각지도 않은 영광과 복도 능력도 역사도 함께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해지고 싶습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유익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쫓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만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시고 그 일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생들 수련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는 손끝 하나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교회 옆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것이 제 소원이었거든요. 저는 수련회를 교회에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막 인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손끝 하나 안 되고 하여튼 뭐 긴 얘기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역사와 섭리를 통해서 교회 옆으로 저희 집 짐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저를 보면서 아이들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알아서 이사를 시켜주시더라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에 미리 예언된 일들 8가지만이라도 일어날 일이 거의 확률적으로 불가능한데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 3,400가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 예언 중에 그 예정하심 중에 우리도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도 예정해서 쓰시는데 말 못하는 어린 나귀도 예정해서 데려다가 쓰시는데 그 구원의 사역에 쓰시는데 그 예언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쓰시는데 하물며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택하시고 아무렇게나 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예정하시면 꼭 이루시는 일들, 사람들이 그 어떤 존재가 방해할 수 없는 그 권세와 권력과 지혜와 섭리와 권력 경륜으로 이루시는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가자는데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야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십자가지로 가자 하는데 주님 나중에요. 저거 좀 해결하고요. 주님 당근 좀 더 먹고요. 저기서 깃발 흔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좀 없어지면요. 오만 가지 핑계를 다 대고 안 가려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 것은 아니냐. 주님을 등에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잊혀질 수도 있고 존재 의미도 없을 수 있는 우리를 택해 잡으시고 미국에 보내시고 털사에 보내시고 털사 아닌 일침례에서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로 말씀의 성체의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 혼자 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영광도 받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이에요. 당근 100만 개보다 더 좋은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당근에 우리의 고개가 돌아가고 마음이 돌아가서 주님 태우고 가야 할 그 길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오르시고 수많은 백성을 구원하실 그 길을 그 하실 일을 우리가 돕고 따라가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제자들처럼 묶여있는 그런 사람들을 풀어 주님 앞에 데려오는 일들을 우리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매여있던 나귀가 우리요, 풀려났던 나귀가 우리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나귀가 우리요, 그 나귀를 풀어온 제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점심식사 이후에 공가공부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엉뚱한데 우리의 마음을 팔아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혼자 따로 국밥, 혼자 따로 놀다가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좀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곧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책에 있는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예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룰루랄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냥 대충대충 살았는데 제하여 버리고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고 줄에 서 있었는데 제하여 버리고 뒤로 가. 빠져. 예언이다? 아니다? 예언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정신 차리고 천국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내가 속히 오리라 더디 오리라. 속히 오리라 더디 오리라. 속히 오리라. 5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자리에 남아 있을 분은 저기 우리 아기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그래요. 우리들의 생명이 주님 오실 날이 공식적으로는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 후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심판대 자리 앞에 바로 가는 거예요. 죽음 외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공간을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공식적으로 뭐 2000년 전, 3000년 후가 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곧 50년 안에 한 분, 두 분씩 솔직히 눈을 감으면 바로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래서 재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자, 이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어요. 뭐가 우리가 급한 일이고 뭐가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껴서 정말 해야 할 일인지 우리는 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이르신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감을 거절당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어떤 결단의 날이 되는 그런 종려주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과학적 확률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초월하여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오늘도 그 예정 중에 하나가 우리였음을 고백하며 헛수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구원의 일에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이 놀라운 섭리와 은혜 안에서 사망과 죽음에 매어 살듯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영광의 자리, 구원의 사역의 자리에 놓여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들의 일생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위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감당해야 할지를 알게 함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자리에 어린 나귀가 함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주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직업을 통하여, 사업을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주신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주님 모시고 이 구원의 일들을 보다 더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